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20일 화요일 우리 마음속의 법. 시온에 모인 남은 자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기에 두 이름이 서로 다른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존재 자체, 성품을 의미한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문화권에서 누군가의 인격을 높이 평가할 때 그가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출애굽기 33장 18에서 23절, 출애굽기 34장 1에서 7절, 시편 119편 55절을 읽어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뒤따랐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접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리는데 이는 분명히 적절한 묘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남은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가 적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새겨서 함께 주셨다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한 말씀을 유념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죄인이다.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다. 그분의 도덕법은 그분의 성품의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인 사람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교훈입니다. 남은 자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묵상.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교회 증언 8권 267.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과 죄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되어서 득을 본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덕을 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속상한 일만 많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투덜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마음 앓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살림은 팍팍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집에서 만일 행하셨다면 마리아가 떡 장사나 생선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에서는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살면서 마리아도 아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에서는 어머니의 병 간호는 했을지언정 기적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는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서운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기분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가까운 가정에, 그러니까 아마도 친척이었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서부터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방까지 침례 요한의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 소문에는 예수님의 침례와 하늘의 선언 또 침례 요한의 증거 등등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하시러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대화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야 음식이 종류별로 풍성한 뷔페식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음료수가 하나쯤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즙은 잔치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도 예기치 않게 뭔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침개를 하려는데 밀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옷을 입는데 단추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기운이 떨어지기도 하고 작업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은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곁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바쁜 나 대신에 밀가루를 사다 줄 수 있는 사람, 옷의 단추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 기운이 떨어졌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고 또 내가 감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닐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거나 또는 비평을 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랬잖아.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등등 이런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 비평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게 되죠. 교회에서 이런 비평과 비난이 난무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도대체 불이 왜 났냐? 여기 불씨를 누가 가져다 놨냐? 왜 그랬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불만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만 커지는 것이죠. 일단 불이 났다라는 문제가 발견이 되면 불을 먼저 끄고 후에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부터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즙을 왜 이렇게 조금 준비했냐? 누가 이렇게 했냐? 따지는 대신에 그 포도즙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당사자, 문제가 일어난 당사자 대신에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기사를 보면 배경은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 혼주들도 안 보입니다.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본문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저 잔치를 즐기고 있었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인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잘나서 잘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주변 사람의 기도로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됩니다. 만일 오늘 좋은 일이 내게 생겼다면, 뭔가 일이 잘 풀렸다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신기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위험이 다가오는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차가 오면 옆으로 비켜 세웁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 있으면 안아 올립니다. 비탈길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을 더 꼭 붙잡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과 실패와 고통을 피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의 중보로 우리가 멸망의 문턱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덕에,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뿐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척이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자녀가 결혼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잔치를 총괄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삶에서는 떨어진 것이 없었을까요? 포도즙보다 더 중차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에는 마리아의 삶에 무언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이 죽었을 때 부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족보상의 아버지는 살리시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살려주셨죠. 누군가의 부활이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는 아버지 요셉을 살리지 않았을까?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마리아에게는 여러 생계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톱질을 하고 못질을 반복하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쓸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법칙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봉사로 너무나 피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진 다음에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항아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 항아리를 채우는 그 시간 동안 만약 포도즙이 완전히 동이 났다면 연회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항아리를 채우는 동안 연회장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시간이 1, 2분만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운반해 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회장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포도즙이 완전히 바닥이 나기 전에 사람들이 포도즙이 떨어져서 웅성웅성 떠들기 한참 전에 마리아는 포도즙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알아챘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때는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 자신의 마음이 품성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의 첫 번째 기적은 타인의 관심에, 타인의 필요에, 타인의 결핍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 자신만 알고 내 자신의 인생만 귀하게 여기고 남들은 안중에도 없을 때에는 그저 맹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맹물 같은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그런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힘을 다른 사람의 삶에 투자하니 다른 이의 삶을 채워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았을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내 항아리만 채우고 있으면 변화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안 변하고 주위의 삶도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빈 항아리를 채워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그 하객들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겠지요. 이제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수도가 당연히 없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물을 뜨려면 우물로 뛰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이 물을 왜 떠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 6개를 채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드럼통 6개를 채운 것입니다. 가로등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밤길에 그때 달이 떴다면 그나마 그 달빛에 의지해서 뚜껑도 없는 물통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인들이 흘리고 돌뿌리에 채이고 넘어지고 힘들게 왔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물을 겨우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물인데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아마 하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연회장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시켰다고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물을 가지고 나르던 중에 물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협력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아이가 귀엽다고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려도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설퍼도 스스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고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불평 가운데서 때로는 좀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투덜대면서라도 하면 예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에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마땅히 타인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거울 보고 내 모습, 내 문제, 나만 보는 이 삶에서 눈길을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할 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런 걸 한다고 변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준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쏟은 애정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에 채운 타인을 향한 관심이 변화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즙을 빌려오든지 사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물 떠오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살림하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필요한 일하고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그래야 행복이, 그래야 성공이 나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빈 곳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결핍이 메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항아리가 포도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빈 항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빈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남의 항아리를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남의 항아리를 채울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만일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타인의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타인의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달란트들로 내 자신만 채우고자 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타인의 항아리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타인의 결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응답하옵시고 주의 영광이, 주의 뜻과 주의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출간 연대. 이 책에 수록된 증언 전부는 처음에 배틀크릭에서 인쇄되어 다음해 연대에 출간되었다. 1호 1855년, 2호 1856년, 3호 1857년, 4호 1857년, 5호 1859년, 6호 1861년, 7호 1862년, 8호 1862년, 9호 1863년, 10호 1864년, 11호 1867년, 12호 1867년, 13호 1867년, 14호 1868년. 부록. 아래에 기록된 쪽은 영문 쪽수입니다. 특정한 증언이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엘렌 G. 화이트 저서 출판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줄을 붙였다. 67쪽.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천년기 끝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스가랴 14장 4절. 116쪽.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약 10년간에 걸쳐 안식일 준수자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켰다. 조셉 베이츠 목사는 1846년에 출판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영원성이라는 그의 최초의 소책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비유를 인용하였는데 그들 중 마지막 무리에 속한 자는 11시에 부름을 받아 1시간만 일을 했다. 그런데 일꾼의 삭은 저물 때 지불했다. 이 구절과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질문에 비교하여 그는 성역의 시작인 춘분시로 계산하면 저녁은 제12시, 곧 오늘날 6시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결론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의 나이와 경험과 경건한 생애 등을 존중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 시간이 경과하고 기별이 전파되고 안식일 준수자들의 수가 증가되어감에 따라 그렇게 실천되어 오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안식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일몰 시간에 대하여 변론이 생겼다. J.N. 앤드루스 목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일몰 시간이 더 합당하다는 성경상 근거를 제시하는 기사를 썼다. 이 기사가 1855년 11월 17일 미시간주 배틀크릭 총회에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거론되고 토의되었다. 그 결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앤드루스 목사의 결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로에 주어진 이상을 통하여 화이트 부인에게 이 문제가 제시되므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 해결되었고 믿는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얻은 결론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상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임스 화이트 목사는 후에 이렇게 논평했다. 만일 이상이 실수하는 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왜 화이트 자매는 6시의 잘못을 즉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당신 자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고쳐주심으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이에 불행한 분열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해왔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여, 이 점에 있어서의 주님의 역사는 영적 선물을 통하여 주어진 올바른 견해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님의 종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성경상 문제를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문제에 관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 굳게 섰지만 어떤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단체와 조화를 이루는 데서 벗어날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분의 영의 선물의 표현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절호의 시기였던 것이다. 116쪽, 117쪽, 122쪽, 123쪽 메신저파 1854년 여름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서 최초의 불만과 반역이 나타났다. 기별을 전하고 있던 두 사람이 거칠고 비판적인 정신과 탐욕과 손에 들어온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낭비 때문에 예언의 신을 통하여 책망을 받았다. 회개하는 대신에 분개하게 된 그들은 다른 몇 사람들과 연합하여 화인 목사 부부와 다른 지도자들을 부당하게 헐뜯고 그들에 대하여 거짓 비난을 했다. 비록 안식일 진리를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진리의 사자라고 부르는 비방하는 출판물을 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롯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롯을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백마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장차 롯의 남편이 될 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보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룻에게는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극진한 친절을 받은 룻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룻은 담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롯기 2장 10절로 13절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룻은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늦과 같은 행동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격해야 하는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린 이 행위는 익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의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보십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룻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고맙기도 했지만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 주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며느리 하나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의 실체를 보아스가 확인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홀로 남은 늙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효도한 룻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우상을 섬기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행위가 보아스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서 잃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나타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 한동안 잊고 살았던 나오미의 등장은 밥상머리의 화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룻의 모든 모습은 볼수록 진국 중에 진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나 마을의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입을 타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룻을 보아스가 마침내 자신의 추수하는 밭에서 만난 것입니다. 만나보니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자 보아스는 다시 한 번 더 룻에게 친절을 이렇게 베풉니다. 룻기 2장 14절로 16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룻은 아마도 아침 일찍 밭에 나오면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이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룻의 사정을 눈치챈 보아스가 떡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떡을 초에 찍어 먹도록 했습니다.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준 것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친절 베풀 때 또 봉사할 때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먹고도 남을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아스는 루에게 넉넉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떡과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